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국전쟁 70주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오늘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흥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그 국방장관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열병식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핵어뢰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중 옆에 자리한 쇼이구 장관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거나 리흥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열병식 말미에 화성 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동행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이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외교부장에 다시 임명된 왕 부장은 이날 개편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장 코너 인사말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로 더 긴밀히 단결하고 독립, 자주와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호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친강 전 부장은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후 친부장의 전임자였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갱신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친전부장의 해임전 활동 사항과 발언, 또 사진 등 자료는 포함됐지만 역대 외교부장 목록에 친전부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됐던 도네츠크주 마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스토로마요레스크 마을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스토로마요르스케가 해방됐다며 우리 군이 계속 마을들을 탈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이 스토로마요르케를 비롯한 남부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새벽 모스크바 외곽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격추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모두 마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때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적 관여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be unwavering, as well as our willingness.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고 북한에서 열리는 무기 기념 행사에 참여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support for these unlawful weapons programs by blocking additional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이 모든 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러시아가 얼마나 해롭게 됐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도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언론 등은 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뒤 함께 무기 관련 전시회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계속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credibly concerned. Look, the DPRK support for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이어 공개 성명을 통해서든 무기 이전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국제 문제에서 북한의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의 안위는 계속해서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군사무기를 소개한 데 대해 유엔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에 정확히 어떤 무기가 나왔는지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718호, 2270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그 어떤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첨단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기기술 이전과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러시아 측에 계속 탄약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스퍼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Yeah, well, I think this is just a continuation of existing trends, right? North Korea building up its nuclear capability. I think the main concern here is that if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더 많은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이웃 국가를 계속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초청한 러시아 대표단 단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에 러시아 대표단을 데리고 가 직접 신무기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ICBM 화성 18형을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무기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준 동맹 징후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탄도미사일 전시회 참석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개발 시험 중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과 러시아가 보이는 밀착 움직임을 양국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러시아를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을 성가시게 하는 것 이상의 유용한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쇼이구는 러시아의 실패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탄약과 무기 확보를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명분으로 3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에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데 주목했습니다.
I think it's significant that you have a Defense Minister Sergei Shoigu visiting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여전히 편집증적으로 예민해하며 지금까지 중국 특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방이 없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처럼 밀착하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포탄 제공 등 무기 지원을 약속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당분간 북러 관계가 더욱 밀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27일 정전협정에 이어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같이 갑시다라는 미한 동맹의 모토를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미국인은 한국전쟁의 끔찍한 대가와 맹렬한 적들, 혹독한 지형,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이들의 용맹을 기억해야 한다며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과 함께 한국 그리고 유엔군으로 싸운 파트너 국가에서도 수십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7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 미국 가족을 위해 우리는 계속 답을 찾아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의 선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 소식을 미국인들에게 전하며 이 휴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으로서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는 미한 양국 가족들의 공동 희생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한미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1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70년 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미한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은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및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한동맹은 지난 7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며 통일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20여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상당수 한국 국민들도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통일 여론 동향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3.4%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선 분단 상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기회비용인 분단비용이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 더욱 크다고 추산합니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통일 편익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적 기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 출신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통일 초기에는 정부 재정 적자와 같은 어려움과 함께 조정 시기가 있겠지만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최근 영국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와 함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차이와 통일 전망에 대해 연구한 코리아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출간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benefits that come with unification. The economic benefits.
빅터 차 석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문맹률이 낮고 값싼 노동력과 결합할 경우 이주 노동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 등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프라 투자 등 통일 관련 정부 프로젝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심지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활발할 것이라고 차석자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n the longer term, it could make them in the future larger than Japan.
차석자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에서 일본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한국은 통일이 되면 8천만 명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통일에 따른 베이비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제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2030년 통일을 가정해 2050년까지 통일에 따른 혜택이 6,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면 현재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북한발 안보 문제가 해소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가하고 있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종식됨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remove the major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at is currently posed by North Korea.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비상계획과 전쟁 수행계획, 무기체계와 억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과 분쟁을 골칫거리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일 한국은 중국을 적대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통일 이후 한중 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비롯해 영내 모든 강대국들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비 증강과 국방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을 육박합니다. 이는 정부 전체 재정의 13%를 차지합니다. 또 국내 총생산 GDP의 2.5에서 2.6% 수준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적정 국방비는 GDP의 1.2에서 1.5%가 될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측은 추산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한민족,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이자 최고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출신으로 최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의 가장 큰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은 DNA잖아요. 이것은 동포인데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에 의해서 그 폭정에 그 인권이 유린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게 이 통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이를 위해선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동독이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독일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흡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로버트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인권 문제가 통일의 주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심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자유의 확대와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향한 움직임이 김씨 정권의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hard for them to be unified in a meaningful sense without one absorbing the other completely.
킹 특사는 그러면서 남북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통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조금씩 서로 한 걸음 떠나
한국의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가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통일이 이 영역에서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사회학 분야에서 최대의 창의성은 문화의 가장자리, 변방에서 일어난다며 북한 젊은이들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Let's just stick with like K-pop, K-film, K-drama, etc. To see the kinds of
리처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음악과 춤 등 예술 분야에서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인프라가 북한 젊은 예술인들에게 허락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낼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리처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이 교통, 물류, 관광 등에서도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통일 연착륙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남북한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각각 남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대화 촉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부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식 통일에 대한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한국 국민,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집단적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쟁 이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화 공존이 남북한이 추구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는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역시 한반도 양측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화는 힘을 통해 달성되고 강력한 억제와 끈기로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7일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측 참전용사들과 가족 1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과 제프리 레인볼드 내셔널몰 기념공원 국장,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와 한국의 엄동환 방위상업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민주당의 존우소프 상원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갤러거 하원 의원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국에서 싸운 이들의 용맹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important that we honor the bravery of those who fought in Korea.
갤러거 의원은 한국전은 억지가 실패했을 때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평화라는 대의에 헌신해야 하고 이는 힘을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기획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And the Korean War stands as a reminder of the enormous cost.
그러면서 오늘 그 교훈을 배워 잊힌 전쟁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전쟁 후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even decades passed since the armistice, but North Korea's ambition to unify.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부산 기항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강화는 동맹의 압도적 방위 태세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intensify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 will only invite.
그러면서 미한 양국 두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응징되고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미한 동맹에 대해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들이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인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은 많은 미국인이 한국전쟁을 이친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이친전쟁이 아니라 승리로 기억돼야 한다며 전쟁 이후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And many in Americans think of this war as a forgotten war. It's not a forgotten war. It ought to be a remembered victory.
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며 이는 억지력 강화와 끈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틸러리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주석단에 동석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됐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래 북한식 호칭인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장인 리흉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나란히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열병식에는 새로운 핵 전력을 선보이지 않고 기존 전략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화성 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 17형이 대열에 마지막에 등장했고 지난 3월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됐던 핵 어뢰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옆에 자리한 쇼이구 국방장관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리홍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열병식 말미에 화성 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가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던 의도대로 연출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러 대표단 앞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과시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전술 협력 강화를 이제 염두에 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략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정당성을 보다 강조를 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자신들 입장을 지지해왔지만 보다 뒷배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고도 보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핵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개발한 ICBM 앞에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의 계산된 연출이라며 안보리 제재 무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열병식 연설에는 김 위원장이 아닌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뿐만 아니라 쇼이구 장관과 가진 회담과 오찬, 연회에서도 공개 보도상 말을 아꼈고 전승절 7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도 리일환 노동당 비서가 연설을 맡았습니다. 강 국방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라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북한의 전략 핵무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출범한 미얀 핵협의 그룹을 두고 핵전쟁기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중러 대표단을 향해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홍민 박사는 대미 비난 메시지가 대부분인 연설을 김 위원장이 직접 중러 대표단 앞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 내용을 보면 대미 관련된 비난 부분이 후반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난을 김정은이 직접 하고 또 양쪽의 러시아와 중국을 놓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듣도록 하는 모양새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무인 공격기 샛별 9형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평양 김일성 광장 상공을 비행했고 열병식에선 차량에 실린 채 대열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지난 26일 함께 찾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에 전시된 모습이 처음 잡혔습니다.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리퍼와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국의 첨단 모델을 외형만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신무기를 보여주려는 조급함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거의 정찰 위성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글로벌 호크에서 지상을 감시하면 20km 상공에서 30cm급의 목표를 식별해내야 돼요. 근데 그럼 북한이 그럼 그 능력이 있냐? 지난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하면서 한국군이 이를 추가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북한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양 박사는 그러나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성능이 향상된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은 이번 전승절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다지고 향후 핵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북중러의 밀착은 미한일과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의 대응은 결국 군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한미일 공조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보다 더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김 위원장은 특히 25일 밤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쇼이구 장관과는 26일에 접견, 무기전시회 참관, 기념 공연 관람, 그리고 27일엔 회담과 오찬, 만찬, 기념 보고대회와 열병식 참석까지 2박 3일간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8일 이번 열병식 기념 행사가 내부 정치 행사보다 중러 대표단과의 친선 행사 위주로 치러졌다며 중러와의 연대 과시를 통한 대외 메시지 발신에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승절 행사 기간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보다 밀접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중국 대표단과는 공연장에서의 김정은 약식 접견 외에는 동반 일정 보도 비중 등 측면에서 러시아와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은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국은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식을 열었고 호주는 한국전 참전비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런던 버킹엄궁 인근 호스가즈 퍼레이드 스태퍼드셔의 국립추모수목원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기념관 등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식이 열렸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 참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8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영국 전역에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참전에 전사한 영국군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들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킹엄궁 인근 호스가즈 퍼레이드에서 열린 영국 왕립군단 국가추모식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과 주영 한국대사, 한국전 참전용사 등 천여 명이 초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스가즈 퍼레이드는 버킹엄궁과 영국 정부청사 인근의 큰 공터로 국왕 생일이나 국빈 방문 때 군기 분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에나벨 골디 부장관은 영국은 한국과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수천 명의 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은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제임스 히피 육군 장관과 패트릭 샌더스 육군 참모총장이 26일 한국에서 영국군 설마리 전투비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히피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일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민주적인 사회가 구축된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수행한 역할을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념일은 또한 영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의 성공을 기념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영국의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호주 주도인 퍼스의 킹스파크에서는 27일 한국전 기념비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호주 주정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이날 공개했다며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톤 무게의 석재 조형물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기증해 한국에서 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저 쿡 서호주 수상은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라며 참전비에 서호주에서 태어났거나 서호주에서 입대한 뒤 한국전쟁에 참전한 1916명의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호주 정부는 호주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한국전쟁에 17,000명을 파병했고 그중 34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했던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논평에서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임무를 맡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겪은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 유지는 해답이 아니라며 시급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삶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의장,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부의장 등 이 기구 위원 5명은 27일 오늘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건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견뎌온 고난과 도전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유엔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황이 악화돼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 대부분이 수입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현금이 부족해 식량을 사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상업활동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오랜 분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전쟁포로 즉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에 대한 강제실종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70년간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헤어졌으며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들과 전쟁포로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권 전문가들은 전쟁 후 많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됐다며 실종자들과 그 가족 중 상당수가 이제 고령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고립 심화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기대마저 빼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면서 오늘날 모든 행위자, 특히 정전협정의 양 당사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과 실종자, 이산가족의 곤경을 상기하며 시급하게 관여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은 이런 현상 유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에 개최한 북한 관련 상호대화에서도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의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Has allowed the authorities to tighten control over its people and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살먼 특별보고관은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은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7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적극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김 의원은 이날 북한의 정보기술 IT를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cyber crime by providing you with the digital infrastructure it needs to carry out these attacks.
북한 해커들이 평양의 어두운 방에 모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중국 개인과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인신매매, 노예노동, 마약밀매, 무기 확산,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유세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제재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 위원장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n we must ensure that we enhance our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argeting North Korea's cybercrime.
미국 의회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관련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국제적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원에 제약이 있는 북한이 조직적인 비대칭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With the U.S. Treasury estimating that North Korea stole at least $1.7 billion just in cryptocurrency.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정부, 은행, 병원 시스템, 민간 기업 등을 표적 삼아 수십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2017년 약 10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관측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만 최소 17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활동 등 김정은 정권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베라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making it easier to align our policies in response to the DPRK.
구체적으로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진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은 사이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엘리트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s warriors ar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o fight and steal on his behalf.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로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찍부터 경험했으며 북한에서 과학과 기술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 전 지국장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추적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두더지 잡기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재, 외교, 군사, 경제, 김정은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논의와 결합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이 김정은 정권에 돈벌이 기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ersonally controlled by him and he uses it to his own personal wealth.
솔티 대표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측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군수공업부 등 산하기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개인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39호실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개인 비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의 노예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관련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숄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외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should pressure countries to eject or extradite North Korean workers.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북한 노동자, 특히 IT 업무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이나 송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미국은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과 엄격한 인증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도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 정부기관 및 관련 해킹 그룹이 러시아 범죄 집단과 협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범죄 집단이 북한을 지원하는 해킹 활동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여러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We've also strengthene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our key Japanese and Korean allies on security and economic matters. Together with Tokyo and Seoul, we have responded.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안보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주요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왔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으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두 핵심 동맹과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해 2월 공개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많은 국가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made clear that while we will compete vigorously,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sibly manage our competition. So that this relationship.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의 번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최대 원천으로 미국의 역내 투자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하며 인태 국가들의 대미 투자 금액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인태 지역과 2조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으로의 수출과 투자는 약 40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4년 7월 28일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며 공포 정치를 펼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됩니다. 36살이었습니다. 5년 전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귀족과 특권 세력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등 사회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 계급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 정부가 세워지자 권력을 장악한 혁명 세력은 그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온 성직자와 귀족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들 혁명 세력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정치가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부자들에게 강제로 부채를 부과했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도 모두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1974년 7월 27일 페르미두르 반동으로 실각하게 되고 하루 뒤인 197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세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741년 7월 2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이며 사계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안토니오 비발디가 사망합니다.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일찍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에 수도사가 됐고 25살에 사제가 돼 베네치아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각지를 순회하며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쳤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대표작 사계를 작곡했습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발디는 평생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500여 곡의 기악곡과 다수의 종교 성악곡과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발디는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궁 속에 객사하고 빈민묘지에 안치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